스미스 신앙고백서 25장 1항 2항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25장 교회 1항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무형적이다. 그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며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의 충만이다. 이왕 유형교회도 복음 아래서는 보편적이요 공동적인 교회이다. 이전 율법 시대처럼 한 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이 유형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참 종교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며 하나님의 집이며 권속이다.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이 없다. 몇 주 이제 또 쉬었다가 이제 다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한다는 말은 좀 그렇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무교회주의자들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총감상이나 또 우리나라의 함석헌옹 같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부조리와 인간의 실수와 잘못이 팽배해 있는 것을 보고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겠다라고 해서 그들은 무교회주의를 주창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이런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긴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가능하냐? 그럴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도 먹고 또 엄마의 그 정서적 사랑도 듬뿍 받으면서 자라나는 것처럼 사실 교회 역시도 신자 역시도 교회를 통해서만 양육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를 육신의 어머니에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교회를 어머니로 인정하지 않는 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일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허물과 잘못이 있어도 교회 자체를 거부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어머니에 비유될 수 있는 교회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신자가 교회를 사랑할 때는 무작정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항상 사랑은 그 사랑의 내용과 사랑의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열심으로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열심히 세우긴 세웠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자기가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던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 혹은 수년간 신앙생활을 해본 신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수년 동안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또 때로는 직분자로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교회의 일반적인 생리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교회에 대한 한 조각의 지식은 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런 자기 체험과 자기 경험 자체가 교회를 위한 진정한 지식이 될 수 있느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제가 누차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린 바대로 자기의 교계 경험에 기초한 교회를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눈으로 흔히 볼 수 있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내 교회라. 우리 주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세우는 교회는 내가 세우고 싶은 교회요 내 마음에 그리고 동경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떻게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늘 주목하고 그 사실에 기초한 교회를 세워야 되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교회라고 할 때 알아야 될 사실은 교회는 유기체가 아니라,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하나의 조직체로 이해하지요. 조직체로 이해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가 없다 그러면 아 주일학교가 없어요? 찬양대가 없다 그러면 아 찬양대가 없습니까? 예선대회가 없다 그러면 아 예선대회가 없어요? 다 있는데? 이런 식으로 보편적인 교회가 갖고 있는 조직을 몇 가지 구비해 놓으면 그것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 어느 곳에도 찬양대가 있어야, 여선도회가 있어야 교회라고 말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기관 자체가 전혀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을 위해서는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교회의 본질이 조직체는 아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는 어떤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관도 아니에요. 사회 참여를 위해서나 선교나 구제나 봉사를 위해서 아니면 교육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기관도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가 뭐냐? 우리가 읽었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니까 교회를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 자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이렇게 지금 모임이지 않습니까? 사람들끼리의 모임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교회는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의 모임이요, 또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회합하기 위한,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보기 위한 모임이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하나님을 대면하기 위한 모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할 때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전치사거든요. 무엇으로부터, 그 다음에 불러내었다라는 뜻이 함께 있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읽었던 신앙고백서 25장 1항에 보시면 교회에 속한 구성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지금 모여들고 있고 장차 모여들게 되는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원받을 자들을 이미 창세전에 선택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된 자들을 역사적 시간적 상황 가운데서 불러 모으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과거의 교회는 이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요, 현재의 교회는 지금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고 있는 자들의 모임이요, 그 다음에 미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불러 모으실 자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모였는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러 모으고 계시는 현재의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지역교회 안에, 이렇게 현상교회라고 하는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참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냐?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신 바대로 교회 안에는 항상 택자와 불택자가 섞여 있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신학용어로 우리가 다 배웠지만 소명에 대해서,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 지금 앉아 있는데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의 응답을 받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복음의 응답을 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이런 외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내적 부르심,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정말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셔서 이렇게 다 와 앉아 있느냐 하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외부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나와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나 내적 소명을 받지 못한 사람도 함께 섞여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그 다음에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심을 받고 그 다음에 동시에 믿음, 즉 신앙을 통해서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이 참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25장 1항에 보시면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보편적 그리고 우주적 교회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보편적 우주적 교회다. 보편적이라는 말은 우리가 로마 캐톨릭이라고 이야기하죠. 그 캐톨릭이라는 말이 보편적이라는 뜻입니다. 사실은 그 말 자체가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주적, 유니버설, 우주적인 교회라 이렇게 두 단어를 사용해서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편적이라는 말이 뭐냐? 이 보편성이라는 용어를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수요일날 그 교회사를 배우고 있는데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AD 110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 보편적 교회가 존재한다.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에서는 보편적 교회가 어디서나 다 존재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편적 교회가 뭐냐? 도대체 보편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보편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국가만의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섞여 있는 전 세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가리켜서 보편적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을 보세요. 2항에 보시면 유형교회 또는 복음시대는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교회이다. 그래놓고 괄호를 쳐놓고 이전 율법시대처럼 이전 율법시대 아래에서처럼 한민족에게만 제한되어 있지 않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과거 구약교회는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교회였습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나라 안으로 들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수는 매우 미약했지요. 그래서 교회하면 되게 이스라엘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이 교회가 국제적 성격으로 우주적으로 이렇게 변모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하셨지요. 가난한 사람에게 대가불리에게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는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파했을 때 흩어진 유대인들이 여러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사도 베드로가 전파하는 복음을 들었는데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우리가 난곳방언으로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어떤 일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죠. 난곳방언이라는 것은 자신들이 자라고 자신들이 생활했던 그 나라의 언어로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8장을 보면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여러 나라의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계속해서 국제적 성격을 띠게 되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로마 교회,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이러면서 점점 교회의 성격이 국제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상 민족적 울타리라고 하는 그 경계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 교회 지경이 온 민족에게로 확대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교회 보편성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미국에 가면 그런 교회가 있다 그래요. 편말에 이렇게 딱 써붙여서 유색인종 금지. 유색인종은 백인이 아닌 동양인, 뭐 흑인, 뭐 이런 남미계통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 교회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공공연하게 그런 편말을 써붙여 놓은 그런 교회들이 있다 그래요. 흑인들은 말할 것도 없지요.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남아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라에서도 소위 아파르헤이트라, 이게 뭐냐면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 정책이에요. 그래서 흑인들은 관료가 될 수 없고 흑인들은 교사가 될 수 없는 이런 정책들을 남아공에서 폈었습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들끼리만의 교회는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남아공의 개혁신학도 발달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도 신학교도 많고 많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화란 개혁파 교회들이 그쪽으로 건너가가지고. 그런데 과연 그들이 참된 교회를 이루었는가? 그렇지 못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교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목회자들 사이에는 어떤 교단 하면 아, 그 어떤 특정 지방 사람들이 모이는 교단, 그렇게 인식되어 있는 교단이 있고요. 또 어떤 교회 하면 아, 특정 지방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렇게 인식되어 있는 그런 교회와 교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보편성을 이룬다는 것은 지금도 우리가 애쓰고 힘써야 될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지리적으로 보편적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 보편적인 성격을 띄어야 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인류 조상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윗이나 이사야나 그 다음에 베드로나 야고보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그러나 보편적 교회라고 말할 때는 이처럼 영역적으로,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시간적으로도 보편적 성격을 띠고 있는 교회라 해야 된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서 있는 교회 자리를 확인할 때 항상 어디를 봅니까? 하늘을 보지 않지요? 어디를 보지요? 역사를 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서 과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앞서간 선지들이 추구하고 성경이 바라고 원했던 그 교회 자리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는가 하면 결국은 교회 역사를 통해서 있었던 그 교회 모습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과연 객관적인가, 과연 이것이 보편적인 교회 성도들 아브라함도 믿어왔고 모세도 믿어왔고 우리 신앙의 선지들이 믿어왔던 그런 신앙의 내용인가,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결국 역사적인 교회 가운데서 가르쳐졌던 그런 신앙의 유산들, 우리가 공부하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어떤 교회와도 다 연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이시기 때문에 이미 신앙의 싸움을 싸워서 하늘에 가 있는 천상교회, 과거의 교회와도 관계를 맺고 계시고 지금도 여전히 죄와 싸우고 있는 현재의 교회와도 관계를 가지고 계시고 또 앞으로 있게 될 그런 미래의 교회와도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도 관계를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이런 모든 교회, 시간적으로, 역사적으로,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이런 모든 교회들이 앞으로 이제 한 공간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 안에 모여서 함께 찬양하게 될 것인데 그런 모습이 어디 나타납니까? 요한복음 7장에 나타나지요. 아무라도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가지를 들고 온 민족과 온 방언과 온 족속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 그리스도께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요. 바로 그것이 보편적 교회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보편적 교회는 구원의 은혜가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교회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내게 오는 자를 내가 결단코 내어쫓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신분과 성격과 지식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종류의 사람도, 어떤 신분과 어떤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팻말을 이렇게 딱 써붙여서 어떤 사람 출입금지, 어떤 사람 출입금지 이렇게 팻말을 써붙여 놓지는 않았다고 해도 그러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아,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나는 여기 없어야 되겠구나. 예를 들어서 연세 드신 분들이 와가지고 아, 여기는 젊은 사람들 뿐이네.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느낀다고 하면 우리는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들어서 가난하거나 아니면 좀 무지한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야, 여기 보니까 전부 다 잘나고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만 있구나. 나는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만약에 느낀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편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보편적 교회를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일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지위나 지식의 정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제한되거나 아니면 차별당한다라고 하는 느낌을 만약에 가진다라고 하면 그것은 보편적 교회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보편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교회는 뭐 이 의사, 교수, 판검사 이런 사람들이 많은 그런 교회다. 또 어떤 교회는 선생님들이 많은 교회다. 뭐 이런 말들 하는 교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말을 듣는 교회가 돼서는 안 되고 누구든지 가면 다 어울릴 수 있고 누구든지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 주체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기 성향에 맞는 사람들만 선호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환영하는 사람을 교회가 배제하거나 그리스도가 배제하는 사람을 교회가 환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환영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환영해야 되고 그리스도가 배제하는 교회는 배제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배제할 수 있는 교회가 보편적 교회입니다. 또 우리가 보편적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때로는 방해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제자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제자훈련이라는 이 훈련 자체가 매우 좋은 훈련입니다. 이 훈련 자체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운영을 하게 되어지면 이런 특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이 훈련을 통해서 교회 보편성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이런 예배를 들어보셨죠? 젊은이 예배. 어떤 큰 교회 가면 젊은이 예배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오후에 드리는 이 예배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청년부들이 거의 다 이렇게 나와서 대개 이제 뭐 이렇게 찬양하면서 막 함께 노래하면서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뭐 주일 낮 예배는 또 전통적 형식의 예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차별화해서 다양한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행사들을 갖기도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교회의 보편성을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 때 제가 있었던 그 고신교단에 그 SFC라고 하는 그 학생 선교단체가 있는데 그 교단에서는요, 예를 들어서 일산하면 일산지구라는 게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지구 안에 예를 들어서 10개 정도의 교회가 있으면요, 매달 두 번째 주는 순례예배라 그래가지고, 순례예배라 그래가지고, 그 교회, 한 교회로 다 모입니다. 그래서 함께 다 예배를 드려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교회 아이들하고 매우 친합니다. 그리고 연합활동을 하지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전혀 어떤 이질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교단 안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그냥 통성기도로 시작하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또 뭐 다른 어떤 특별 행사로 교회를 그 예배를 시작하는 교회도 있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 보편적 교회 모습이 깨어진 그런 시대가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시대의 그 교회 모습은 다른지요. 이것은 보편적 교회 모습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 보편성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요. 그래서 누가 와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있는 교회가 될 때 그것이 바로 보편적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목회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되지 않아요. 한 직분자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그렇게 노력하고 누구와도 함께 어울리고 누구도 들어와서 자신의 어떤 자격지심 때문에 그 모임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갖지 않게 되고 오히려 그 안에서 자신의 신앙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보편적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 교회, 우리 모임 안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가? 과연 우리는 서로 배제하거나 서로 제한하지 않고 모두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항상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보편적 교회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주적 교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보편적 교회라는 말과 사실은 같은 의미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시간과 장소와 지역적 범위를 포괄하는 하나의 교회다라는 뜻입니다. 우주적 교회. 전 역사를 걸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포괄하는 하나의 모임으로서의 교회. 바로 그것이 우주적 교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여기 보신 바대로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는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무형적이다. 눈으로 볼 수 없는 불가시적 교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보편적 또는 우주적 교회를 가리켜서 무형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교회 안에 속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죠. 보이지 않는 존재가 아니면 우리가 투명 인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무형적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인지 선택받지 않은 사람인지 여부를 사람의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형적 교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는 무형적 교회가 아닌 유형적 교회지요. 그래서 지역교회를 가리켜서 가시적 교회, 그 다음에 유형적 교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가시적 교회는 복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외부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성령으로 내적인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정 사람을 가리켜서 당신은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그러나 분명히 지역교회 안에는 내적 부르심, 성령의 부르심을 받지 못하고 그저 복음의 부르심, 말씀의 부르심만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혈통적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해서 다 진정한 교회에 속해 있는 자들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역사를 보면 똑같은 유대인이었지만 아간은 구원받지 못했고, 이방인이었지만 라합은 구원받았죠. 유대인이었던 게하시는 구원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이방인이었던 나아만은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에 못 박아주신 유대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 백부장 고넬료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9절에 보면, 자기 백성이 누구인지를 아시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분 자신만이 자기 백성이 누구신지를 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거룩함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론 우리가 신앙 고백이나 또 그 사람의 행실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항상 위선자들도 그런 것들을 모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항상 외식에 대해서 이야기하지요. 얼마든지 그런 척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당신은 선택받은 무형적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다 아니다 하는 그 여부를 사람이 절대로 판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지 시각의 대상이 아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지만 실제 눈으로 다 확인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신경에 보면 그 신앙 고백의 내용 중에 어떤 신앙 고백이 있어요?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 I believe the Holy Catholic.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내가 믿는다. 보편적 교회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지 그 교회를 우리가 눈으로 본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찬양하지만, 어쨌든 우리 안에 이 내적 부르심을 받지 못해서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로 모일 때 그 자리에 참여하지 못할 뿐이 이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편적이고 우주적 교회는 하나의 교회라고 25장 1항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여들었고, 그래서 교회가 비록 시간적으로 다르게 존재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다른 상황 가운데 존재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다른 형편에 존재할 수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의 교회밖에 없다. 침례교, 장로교, 순복음 이렇게 나누어질 수 없고 단 하나의 교회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단과 교파가 다른 점이 뭐지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 얻는 도리에 있어서 근본적 문제가 있는 그런 단체를 가르쳐주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이단이에요. 교파는 뭐지요? 전체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고 지엽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견을 달리하는 그런 단체를 가리켜서 우리가 교파라고 부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장로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침례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차이들, 그런 차이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구원 얻는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차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사실은 하나의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점에서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점에서 하나요, 또 성령도 하나요, 신앙도 하나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요, 신앙도 하나라는 거예요. 성경 해석도 사실은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면 저렇게 해석도 하고 이렇게 달리 해석도 되긴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원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 신앙에 근접해가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를 쓰고 힘을 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태양광선을 스펙트럼에 비추면요 그 색채가 너무나 다양하지요. 일곱 색깔입니다. 아니 그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불가시 광선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적외선도 있고 자외선도 있고 많은 광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른 그런 광선들이 어디에서 다 비춰오는 것입니까? 하나의 태양에서 비춰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무를 보세요. 얼마나 가지가 많습니까? 장가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모든 그 장가지들이 다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교회, 그 다음에 침례교회, 감리교회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모든 교회들이 다 하나의 근원, 하나의 뿌리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런 교회를 또 가리켜서 2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렇게 말을 하지요. 밑에 보면 그리고 이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말하니까 교회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교회지요. 그리스도의 권위만 행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이룰 때 법이요 하면 거기에 머리를 숙여야 되고요. 그 외에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에 다 머리를 숙여야 돼요. 이견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통일성을 이루는 유일한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안 그랬습니다. 내가 잘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배경이 다르잖아요. 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의견을 함께 조율하고 하나의 교회를 이룰 수 있는 공통분모를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그것은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다 믿고 또 동의를 하긴 하지만 실제로 생활에서는 부인하는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은 그리스도라.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하고 이론적으로 인정하긴 하지만 실제 있어서는 그렇지 못한 교회들이 많다는 것이고, 그런 일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기 권위나 자기 이론이나 자기 고집을 내세우면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권위가 무시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집 센 사람이 제일 어렵고 힘들죠. 그런 면에서 그 고집도 성경에 기초한 고집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마스터 플랜대로 그렇게 교회를 이루려고 하면 계속해서 그 교회는 사람이 왕도 가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행할 때마다 과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가 하는 그 질문을 항상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국인과 동시에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랬습니다. 신부. 신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것은 뭐지요? 성결입니다. 거룩함이요, 순수함입니다. 항상 교회는 이런 거룩함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지요.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지체들이 각자 따로 독립되어서 고립되어서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사람 몸이 얼마나 신경으로 볼 때 얼마나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발가락이 꿈틀합니다. 때로는 뭐가 팔이 이렇게 날아들어오면 눈이 금세 깜빡입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온몸이 함께 그 문제 상황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에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몸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 신자들 안에 어떤 어렵고 힘든 일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여야 되겠습니까? 함께 그 상황에 반응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보면 요즘도 신앙 고백이 있어서 이런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공동체라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공동체. 여러분들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충만히 거하시는 공동체인가 그렇지 않은 공동체인가, 뭘 봐서 우리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까? 손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부어지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릇에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히 거하는 그런 공간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리스도의 성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내야 될 그런 공동체가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온유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그 성품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지요. 그리스도께서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바로 그 성품이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착함과 의와 지혜와 이 모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이 어디에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느냐? 바로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히 임하시는 그런 공간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2항에서 이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규정된 가능성이 없다 그랬습니다. 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어떤 가능성이 없다.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례와 복음을 어디에 맡겨 놓으셨느냐 하면 교회에다가 맡겨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하게도 복음은 중요시하면서 교회를 등한시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복음만 넓이 전파되면 되지 교회 모습이야 뭐 어때? 어떠면 어때?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허물고 그 다음에 복음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복음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지 않기 위해서는 교회를 공격하면 돼요. 복음과 교회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매우 상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없이 교회가 있을 수 없고 교회 없이 복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만약에 교회가 없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복음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북한에도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은 지하교회가 있기 때문이에요. 중국에도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궁 없이 임신이 가능하고 자궁 없이 태아가 자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궁 외에 임신이 되면 그 아이를 치워야 되는 거죠. 교회와 복음도 이와 같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보존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전해지기 위해서는 역사적으로 교회가 존재해야 되었던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복음이 전파될 수 없고 결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뭐라고 고백했는가?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복음을 맡겨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교회를 무시하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구원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강하게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신앙의 선배들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이 있고 또 앞으로 존재할 교회들이 있고 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미 선택하신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장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저희로 기억하게 해주셨습니다.